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잘 짜여진 논리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높아진 이성을 사용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저희가 더딥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수 없으며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체득해낼 수 없는 영적인 무지와 부패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에 잘 집중하며 그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권면의 말씀에 뒤이어 또다시 등장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세 가지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뒤이어서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시험하라, 취하라, 버리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묶음으로 이루어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모든 것을 시험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본래는 그러나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험하라. 그 다음에 우리말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좋은 것을 단단히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모양을 버리라고 하는 이 긍정 명령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한 묶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방언과 예언이 어떤 상황 가운데 행해졌는지 그리고 이 방언과 예언의 부작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지침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배경이 나타나지 않은 채 그냥 갑자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배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급작스럽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특별히 제가 서론 부분에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한 몇 개월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나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형편을 듣고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종의 정보, 다시 말해서 영적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형편을 헤아려서 이와 같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그분 앞에서 모이게 될 모임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이나 말이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가까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대성과 교회 영적 행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마음을 미혹하는 예언들이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을 듣고 대성과 교인들 안에 상당한 영적인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성령 자체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어떤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되는 뜻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이런 면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제가 뭐 수십 시간 시간을 내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라고 되어 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단순히 흔히 뭐 말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의 힘, 이 논리적인 수사학적인 어떤 힘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을 또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과 확신을 주셨던 성령께서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속에 그 메시지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성전서 1장 5절 6절을 살펴보면 성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대성과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로 그들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개 복음이 처음 주어지면 구름 위로 다니는 듯한 기쁨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회심하는 순간에는 얹혔던 것을 토해내는 듯한 속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 그 이후에 신자의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좋다. 물론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을 또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지만은 않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상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쾌절을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곧바로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나았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만 가나안 칠족족들을 몰아내야만 되는 일이 그들의 과제로 주어졌고 그 일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 다한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 그냥 오히려 쫓겨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위의 삶이 룰랄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자의 삶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삶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상을 보여서 자신에게 순복하게 만드는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의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손쉬운 일인가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신자의 삶 자체는 우리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성과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권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그럴듯하게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문화 이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적 방탕과 우상 숭배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혹은 무슨 히스토리컬 채널 뭐 이런 데, 히스토리 채널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로마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쾌락 문화요? 섹스 문화입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방탕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한 황제의 아내는 자신의 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밤에는 창녀 일을 한 그런 역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역사를 읽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역사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대성과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대고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만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인 거룩을 이루시는 이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이 있고 내가 들을 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들리면 나는 들을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설교 사역을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설교자이니 오늘도 하나님께 전해를 주시리라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를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바로 어떤 자세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삶을 역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더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과장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데 그걸 가르쳐 흔히 완서법이라 그래요. 뭐 고금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소멸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죠? 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바라보고 사모하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이런 과장법, 강조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앞에 문맥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일과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예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와 관계된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보다는 사실은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물론 제가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성령의 은사와 관계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장 5절, 6절, 그리고 4장 7절, 8절에 나타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이죠. 그죠?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해서 그래 그야말로 거룩한 영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 19절은 그냥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하는 성의 역사나 혹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과 관계에서 역사하는 이 성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은사와 관련된 이 성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선교과 후서 2장을 참고할 때 당시 대선교과 교인들이 어떤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영이나 말로나 혹은 내가 사도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재림이 가깝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혼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나와버리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로 임박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겠는가? 부작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즉 예언으로 말미암는 부작용이죠. 예언으로 말미암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언이라고 이제 말하면 치가 떨린다. 더 이상 뭐 내가 예언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말씀한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적 삶이 무너지지요. 정상적인 삶에서 일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뒤따르자 이제는 더 이상 예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 이런 은사들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이런 아마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마치 불이나 불꽃처럼 이렇게 입으로 후 불어서 꺼버리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불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니까 제가 그 성령의 불길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불꽃을 형상화한 그 현수막을 그냥 뭐 한 20m 높이에서 쫙 이렇게 달아내린 것을 봤어요. 그 성령이 불타는 교회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 불은 아닙니다. 불로 비유되고 상징될 수는 있죠. 그 내용이 어디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나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생각하면 성께서 우리 안에 이 불처럼 역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세상들이 향단에 있는 불을 꺼뜨리도록 되어 있지 않았죠. 그 불을 잘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바울은 디모데한테 너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라는 이 불을 잘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라고 하면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난 신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떤 사람이 돼요? 그건 불신자가 되고 말잖아요. 그죠? 따라서 단지 은혜의 강도와 성령의 활발함의 측면에서 약화될 뿐이지 내가 성령을 소멸한다고 실제로 성령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작곡을 하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은 어떤 역사죠? 성령의 일반적 역사예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부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꺼져버리죠. 불을 붙였지만 꺼져버립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맛본다 그랬어요. 내세 능력을 맛봅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지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 다음에 삶이 점점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육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받은 신자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꺼버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방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이유가 된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임에 틀림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구원은 따나운 당상이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교로 만들었던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소멸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의 또 위로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성역사가 소멸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창조해달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그랬잖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은, 다시 말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일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의 역사를 소멸하는, 잘못을 범하는 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마음을 극히 낙심시키는 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의 은혜를 따라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성도를 돌아보는데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잘못은 자기를 대상으로도 그 잘못을 범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도 그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일으켜가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봐야 정말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연결되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당부로서 주신 말씀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사도 많은데 왜 예언을 언급했는가라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성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예언이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성의 은사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을 대표성으로 예로 든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세우는 목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졌는가? 물론 여선지자들이든지 아니면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특별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졌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언사가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언하다가 그냥 질서도 없이 끼어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런 말씀들은 예언의 은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인 신자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예언을 소멸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언이 어떤 성격의 예언이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제가 앞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에 예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형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16세기 청교도인 윌리엄 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Art of Prophesizing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언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번역되어 나왔는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설교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Prophesizing. 사실은 예언인데 왜 설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목사회를 가르쳐 예언회라고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언이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행해지던 예언과 같은 성격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교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언과 오늘 시대의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어떤 예언들이 주어졌는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을 또 읽어보시면 유다로부터 내려왔던 아가보라는 사람이 자기 수족을 바울이 썼던 이 띠를 가지고 이렇게 다 옮겨 다 이렇게 싸매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진실한 예언이었는가? 아가보의 첫 번째 예언이 진실한 예언이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흉년이 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띠의 임자가 올라가면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예언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죠?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 예를 들면서 이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에 대한 반응 자체가 참된 계시의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다른 예언이 등장하는데 요한 계시록에 보면 또 예언이 나타나죠. 사도 요한이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1장 초두에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이라고 요한이 직접 기록했기 때문이고 마지막 장인 22장 19절에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예언은 뭐죠?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가보가 했던 예언과 사도요한이 했던 예언은 같은 성격의 예언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같은 성격의 내용입니까? 같은 성격의 예언이 아니에요. 아가보가 했던 예언이 성령의 예언인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같은 수준과 같은 동질의 성격의 예언이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받았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개별적 예언, 흔히 사사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 다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시점으로 올 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신약성경에 27권만 들어와 있습니까? 도마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는데 왜 돌아있죠? 그것은 교회 회의가 결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27권만 정경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그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지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 총회 회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렇죠. 요한 나타나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이나 공동서신을 보세요. 누가 쓴 거죠? 공동서신의 첫 번째 야고보잖아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도 주님의 형제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이 정경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입장에 있고, 우리는 정경이 확립된 상황 안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획일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나 대전거전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집회 시간에 누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아, 제가 컨퍼런스에 처음 갔는데 말이죠, 그 대표의 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이야 이거 정말 신비하구나, 이 단체 정말 영적이구나, 아,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예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오순절주의자와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것들을 폐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이 말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까지는 폐지한다라고 해석해서 예언 현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한 바대로 직접적인 계시의 통로와 무한 말씀으로서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 이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견고한 기초요 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말이죠, 기초공사가 되었잖아요. 근데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안에 인테리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4층 건물인데 5층은 지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초공사를 다시 해서 그 밑에다가 다시 기초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부가적이고 2차적인 은사가 주어질 수 있는 한계,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해요. 계획주의권 안에도 은사와 방언을 인정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주관주의화되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자꾸 가게 되고, 객관적 말씀보다는 한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우선하는 권위로서 그 공동체 안에 역사하게 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 사역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저희 교회는 권사제도가 없지만 뭐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자꾸 안수받고, 여러분들 병 고친다는 그 권사님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누워놓고요. 누워놓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싹 이렇게 갖다 대요. 폐물이 찼군요. 딱 알아맞춰요. 여러분들 웃으시면 그걸 알아맞추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나았다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 타고 같이 공부한 한 목사님이 저쪽 강남에 있던 오래되고 유명한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자기가 그래서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해 휴학을 했거든요. 폐물이 차서. 근데 싹 하더니만, 폐물이 찼네요. 그러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한 두세 번 갔는데, 그다음부터, 근데 내가 어디 돈을 좀 갚아야 되는데, 돈이 요즘에 없어가지고, 이러면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해서 와서 같은 값에 돈 쓰려면 병원에 가서 돈 쓰고 나면 되지 해서 병원에서 고쳤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의 예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부가적 차원에서 예언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가적이고 2차적인 은사로서 예언을 혹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계시된 말씀을 지지하고 경고하는 용도로만 활용될 뿐 그 말씀을 뒤집어 엎거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시의 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건물이 세워지면 기초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약성경이라는 이 교회의 기초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놓은 거죠? 27권이라는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캐논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2차적이고 부차적인 예언의 은사와 사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리차드 개핀이라고 하는 신약 교수, 교직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부차적 차원의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도 역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했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썼던 목회 서신에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제시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했다면 예언과 방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신비스러운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은사들을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싹 금을 다 구우면서 그 처음 다 잘못했다. 다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릴 마음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애매하네요. 신학 그 색깔을 좀 뚜렷이 하시죠.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뚜렷이 못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그냥 열어놓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틀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성령 역사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령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명백한 말씀의 계시의 범위를 넘어서서까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심각한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 나가서 예언기도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당 간사였거든요. 방언하고 말이죠. 방언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영서라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글씨를 쓴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익히 다 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상당히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꾸 신학적 논의를 확장해서 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관주의화 내지 신비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안 읽고요. 이런 분들이 잘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원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뭐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도받고 오고 이런 식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거죠. 자기 신앙생활의 명맥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금요철야 무슨 상기도 그 다음에 뭐 존 윈버 같은 사람 오면 뭐 그 머리 대밀고 안수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집회 가가지고 막 찬양 막 해가지고 고양된 그 침체된 영적 감정을 한번 고양시키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화의 삶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삶은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환상적입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어떤 사람은 깎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깎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좀 이 값을 갖고 팔려고 하는데 다운 계약서 써주면 내가 돈 덤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치열한 싸움 안에 우리가 있는데 이런 영역 안에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신앙을 하는데 무슨 찬양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끌어넘쳤다 그래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이성이 벌써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제의를 해오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선을 딱 긋는 거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마치 주름살 제거하는 그 무슨 주사예요? 예? 보톡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맞듯이 말이죠. 자꾸 가서 그런 주사나 맞고 그러면서 그 시기만 살짝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과 방언 같은 은사를 주장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주셨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중에 뭐가 있어요?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뭐 갑자기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갑자기 찬양을 느리게 불렀다가 막 빨리 불렀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질서를 따라 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 모범에.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 없이 매우 이성적으로만 그 작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저는 딱 중앙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목회자와 교회가 어디 있겠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약간씩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잘못된 은사의 부작용 때문에 아예 그냥 도매급으로 성령의 역사 자체를 그냥 다 도매급으로 넘길 수 있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문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의 자발성이 어우러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짜진 각본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자기 체험을 성경 계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졌는데 자기 체험을 앞세우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야 너희들이 경험을 말하냐? 경험으로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 동료 야고보와 요한하고 함께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면서 그 변화되신 그 영광의 모습,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앉으실 그 메시아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 경험을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으로 말하자면 절대로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더 방점을 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혼자서 개인 큐티하면서 자기 주관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사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적 해석의 필요성을 말한 거예요. 공적 해석의 내용이 이미 드러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나 혼자서 깊이 묵상하면서 아주 신미한 그 심오한 진리를 만들어내었다, 발견해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사로이 예언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성경 해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죠? 이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시내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해석의 모본을 사도들의 해석 방식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잘 풀어 설명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해석 방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대개 방언하면, 저도 방언해봤거든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영적의 자유, 영적인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깊고 또 강렬한 어떤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 영혼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성경 말씀보다 이런 경험이 더 강렬해서 자꾸 말씀을 안 읽고 방언만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다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당시의 예언은 기록된 본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죠? 오늘처럼 제가 기록된 본문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언은 오늘날의 설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면 또다시 예언이라는 형태로 주어진 것은 다 무시하게 되죠?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완서법으로 해석하면 예언을 중시하라, 예언의 말씀을 따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또 어떤 부상이 따를 수 있죠? 예언이라고 되어진 모든 말씀들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부작용을 또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이 완성되지 아니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예언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하고 난 다음에 뭐가 걱정된 것입니까? 예언을 또 그냥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는 이런 연약함을 헤아렸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에라고 말하는데 범사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모든 이래라는 뜻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킵니다. 예언이라고 되어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이 헤아린다는 말은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불로 금속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죠? 금은 불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순물은 타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 당시 정경이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형태와 틀을 갖췄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하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9절에도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지요? 오늘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지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냥 다 받으시면 되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으셔야 되죠. 그죠? 근데 또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이 자세와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도라는 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과 그 다음에 실천으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개신교도라는 명칭이 있기 전에는 어떤 명칭이 있었는가 하면 굳게 붙잡는 자들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개신교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지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느슨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한 거죠. 왜 그 룻기에 1장 읽어보시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되어 있죠? 옛날 개역 성경에 바로 그거예요. 딱 바로 그 곁에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취하라는 말은 단단히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면밀하게 살펴도 어떤 오류도 없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경 자체지요. 이미 계시된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후서 2장 2절 이하를 보시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전과 후서 2장 2절에 보면 용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로 내려가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그래요? 전통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받은 편지가 뭐예요? 대선과 전소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사도가 가르친 바로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되는가, 여기와 일치하는가를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인데, 예언의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이 서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목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질서 있게 교회가 서가는가, 여기에 기여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부차적이고 2차적인 예언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진정한 예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예언하는 사람의 인품입니다. 주님께서 거짓 선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지요. 그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가의 여부로 그 사람의 예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을 아직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덧붙였죠. 우리 조국 교인들은 이 말씀을 문맥과 관계없이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합니까? 율법이 말한 바대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일이 아니랄지라도 약간의 그릇되어 보이는 형태만 가지면 그 다 버려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전후 문맥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앞에 있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될까요? 앞에 행해진 선하지 않은 예언은 피하거나 멀리해야 되고 특별히 악한 종류의 예언은 버려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말은요 종류라는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 여기 좋은 것이라는데 이게 선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다운 것도 바로 이 좋은 것,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이, 그 은사가 정말 선한가, 악한가. 그럼 무엇이 선과 악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 선이라 그랬죠? 네, 사과성경부 다 배웠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 전체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런데 색깔이 상당히 옅어서 이것이 악인지 그 다음에 선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온 사람은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선율은 시편 찬송으로 불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뽕짝은 안 된다 이런 거 있나요? 그건 없잖아요. 힙합은 안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쓰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무게,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데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터득해내면 어떤 형태든지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악은 어떤 종류라도 다 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 계시의 충족성을 믿는다면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을 신뢰할 필요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본뜻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계시된 말씀에 수송되는 그런 일꾼일 뿐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 자체가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성경의 이 충분성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추가적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충족하는데 뭘 또 계시를 받고 또 예언을 또 받고 방언을 또 하고 내 말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뭘 또 예언 그 방언을 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게 되면 유아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들어가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이루는 기초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다. 짧은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뜻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께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을 저희가 들었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적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원리로 잘 자리 잡아서 규범과 질서를 따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동성을 또한 늘 신뢰하여서 주관주의로 치우치거나 주지주의로 치우치는 일 없이 참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그 귀한 터전을 닦고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잘 지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시고 견고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